하나님의 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과 이 구원이 쉽게 예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 자신의 성품과 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분 자신의 성품과 그분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길은 사람이 일을 하는 방법이며 일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의 길은 사람의 성품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 자신의 길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에는 일정한 표준이 있으며 일정한 절차가 있으며 일정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자신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자신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길은 곧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법과 특색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해도 그가 어떤 사람임을 즉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철저하며 일하는 절차도 매우 분명하다면 언제든지 그가 하는 일은 결코 제멋대로 하지 않으며 신뢰할 만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데에는 각각 특색이 있어서 당신이 그 특색을 보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데 있어서 그분 자신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분 자신과 관계되며 그분의 성품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이라도 결코 불의하게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결코 불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어야 함.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면으로는 우리를 구원고자 하시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분의 길과 상반되는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고자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그 자신의 성품과 상반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일 그가 한 것과 그 자신의 성품이 상반되는 것이라면 그는 생각할수록 그 일을 견딜 수 없게 되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안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그분 자신의 성품에 위반되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 인간이 너무 불쌍하여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 자신의 길을 위반할 수는 없는 어느 경지에까지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얻은 구원을 합당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또한 하나님 자신으로 기쁨을 얻으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길이 있으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데에는 그분 자신이 만족스럽게 여기시고 옳고 아주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재창조하실 때 궁창을 지으시던 그날에는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외에 그분은 모든 날에 대해 그분 자신이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좋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으며 특수한 절차와 길이 있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완전히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롭지 않다면 그분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매우 공의로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공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만일 그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가 멸망받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밝히 드러나기가 어려우며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그가 만일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며 이것은 아주 공의로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것은 공의로운 것입니까?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공의롭지 않은 것이어서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시며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셨을 때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은 한 면으로는 사람의 죄로 용서를 얻게 하고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분 자신의 성품과 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공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주 빨리 용서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아주 쉬운 일이어서 우리로 멸망받게 하면 될 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길 가운데서 임의로 어느 한 길을 고르신다면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셨으며 또한 의롭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결같이 만족시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분의 의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풀어놓으실 수 없으십니다. 또 한 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또 한면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또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지만 또 한면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공의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입법자이시며 또한 법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이 한 분이 입법자이며 동시에 집행자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며 무슨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실 때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그분에 의해 부합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전히 공의로운 것이며 그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사함의 합법성.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한면으로 우리를 사하시며 또 한면으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법을 지킬 수 있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준수하며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의로우시면서 죄인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뿐 아니라 아주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분을 비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고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 공의롭지 않다고 비평듣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공의로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가장 공의로운 것이어서 사람으로 구원 얻게 하는 데에 어떠한 비평이나 말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그분이 공의로운 분임을 보게 하셨고 또한 마귀에게도 할 말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마귀가 보기에 옳지 않게 여겨져서 마귀가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 할 말이 없게 해야 하며 또한 마귀에게도 할 말이 없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 자신에게도 할 말이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위는 자신에게 결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결백해야만이 결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여서 그분은 사람에게 말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마귀에게 말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분 자신 또한 말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옳아야 하며 그분의 원수 마귀가 보기에도 옳아야 하며 또한 그분 자신이 보기에도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의롭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이 없어야 하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도 말이 없어야 하며 마귀에게도 말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 자신에게도 말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러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서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의 관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며 하나님은 제멋대로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체포되어서 법원에 보내졌는데 판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께서 연로한 까닭에 그를 석방하여 보내준다. 혹은 그의 집에 세 살 먹은 아이가 있어서 그를 석방하여 보내준다. 만일 심판관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의 마음은 아마 좋을지 모르지만 그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법으로 좋은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면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분 자신의 의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이라도 불의하게 하실 수 없으시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불의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십자가는 거추장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사람을 용서하신다면 좋을 텐데 왜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까?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있음을 아셨고 또한 우리의 죄는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한 대가입니다. 20년 전에 한 전도인이 한 무리의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의를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로워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 배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분의 율법에 배상하셨고 그런 후에 그분은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탁자 위에 꽃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함께 쓰는 물건을 부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교장 선생님은 물어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인이 말하기를 이 꽃병은 5,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만일 한 학생이 이 꽃병을 깨뜨려서 부쉈다면 학교는 그에게 물어내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규정으로는 꼭 배상해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꽃병을 깨뜨렸는데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유리창을 깨뜨려도 이 예를 들어서 배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정에 쓰여진 문구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학생이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교장 선생님 또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물건을 부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입니다. 물건을 부쉈을 때 배상하게 하는 것 또한 교장의 책임입니다. 학생이 꽃병을 깨뜨렸다면 그는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학생의 경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배상할 수 없다면 교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배상하도록 해도 배상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배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공의롭지 않습니다. 만일 교장이 한면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한면으로는 공의를 돌보고자 하며 학교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교장 자신이 5,000원을 그에게 꺼내주면서 또한 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꽃병을 깨뜨렸으니 꼭 배상해야만 한다. 너는 이 돈을 가져가 갚아라. 그러면 된다. 공의에 따라 말한다면 물건을 깨뜨렸으므로 배상해야 하며 지금 돈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규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자면 교장이 기꺼이 돈을 꺼내어 그에게 주어 갚게 하는 이것이 교장의 사랑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범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학생과 똑같이 죄를 지어 배상해야 하나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으시며 마음대로 당신으로 가게 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의 십자가를 예비하셨으니 이 십자가는 우리 범죄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무릇 기꺼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모두 그 학생이 공의롭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공의롭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면으로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며 또 한면으로는 불의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어 그분의 아들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으며 십자가를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은 후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의로운 것이며 완전히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대신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멋대로 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절차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 어떤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은 단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고 느끼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미합시다. 그분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거나 혹은 사하시지 않는 것은 그분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은 기뻐도 용서해야 하고 기쁘지 않아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의 중요함을 명심해야 하며 바로 이 의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않으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지금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거니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지 않으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시고 용서하시고 싶지 않으시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미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예전에 한 주일학교 선생이 어린 두 자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물었습니다. 언니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동생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손으로 팔을 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해야 돼. 동생은 성경에 아주 익숙하여서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는 사해져야 하며 우리의 불의는 씻겨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의 증거는 아주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두려워 떠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떨었습니까? 아니면 방주가 침몰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는 운설주의 피를 바른 방 안에서 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잘못해서 그를 죽일까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마음대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공의롭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상합한 것이며 완전히 공의로운 것이며 사람 앞에 말할 거리를 남기지 않은 것이며 마귀 앞에서도 말이 없게 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자신에게도 많은 말이 필요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거워할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릇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은 정죄에서 벗어났으며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방금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모두 좋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의의를 생각하며 우리는 즉시 그분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분을 찬미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은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주 예수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다만 문 밖에서 당신에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미 주 예수를 저에게 주셨으므로 저는 당신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워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며 당신의 공의가 나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의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미를 돌립니다. 죄로 충만해 고통할 때 공의는 나를 심판했네. 내 주님 피 흘려 구속 이루니 공의는 내게 평강 주네. 하나님 공의 인하여 내 구주 십자가 지셨네. 그 공의 인해 모든 죄인 의롭다함 얻겠네. 하나님 의가 요구했네. 모든 빚 깨끗이 갚으라. 내 주가 모든 빚 갚으셨으니 공의는 다시 요구 못해. 내 주님 피를 흘렸으니 또다시 죽음 요구 못해. 주님 날 사하고 정케 했으니 또다시 내게 요구 못해. 전에 주의 공의 듣고 두렵고 떨려 도망했네. 이제는 주의 의 선포될 때에 사랑스럽고 소중하네. 당신의 공의 알고부터 당신의 은혜 깨닫게 됐네. 공의는 나에게 안식 주고 은혜는 나를 안위하네. 한국 복음서원 찬송가 17장.